론
여기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네,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연말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보고서 유출 행위를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학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새정치연합의 노영민 의원입니다. 당초 오늘 방송 계획은 이명박 정부와의 비리 문제, 즉 소위 사자방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 손님인 노영민 의원도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현 정권의 문제가 과거 정권의 문제를 뒤엎어버린 형국이어서 먼저 야당이 지목한 소위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참 연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만만회다, 십상시다, 또 정윤회 게이트다, 아주 각종 그 조어가 난무합니다. 나라가 예. 시끌벅적하죠.
예예.
예, 청와대의 해명이 이 그 시끌벅적한 데에 더 아주 그 불을 붙는 것 같습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 민정수석실에 또 감찰반이 또 작성했다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공식 문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찌라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공식 문서인데 찌라시다. 네, 아주 좀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인데요.
예.
저희들은 이것이 그 공식 문서임을 인정했다면 검찰에 무엇으로 수사를 의뢰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그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예.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누가, 왜, 무엇에 활용하려고 이것을 빼돌렸는지,
예.
도대체 최고 권력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예.
어떻게 라면 박스 두 개 분량의 민정수석실의 그 감찰반 작성 문서가 통째로 그 청와대 바깥으로 샌 것인지,
예.
저희들은 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네.
세계일보 보도로 터졌는데 월요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한마디로 보고서 내용은 근거가 없고 문서 유출 행위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조금 전에 그 노영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표명하신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손가락으로
예.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죠. 어떻게 그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갖는 그 폭발성이 있거든요. 네, 그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예.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한 청와대 내부 직원의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집권했을 때의 그 경험을 살펴보면
예예.
청와대의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어떻게 감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서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내용 중에 사실 뭐 상당히 좀 폭발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뭐 세계일보가 28일 처음 의혹 제기한 것보다 이제 한 일주일 빠른 11월 23일에 문건이 나왔었어요.
예.
당시 기사에 정 씨가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 조선 프리미엄 기사에서도
예.
정 씨가 공기업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한번 만나려면 뭐 7억 원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루머가 시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정윤혜 씨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 자문을 해왔다면
예.
그 자체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 겁니다. 공식적 라인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예.
그 정윤혜 씨의 행위 자체를 최대한 선이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개인 비리와 연계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세계일보 문건 이렇게 보면 검은 마크로 이렇게 지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사진의 특성상
예.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1월 6일자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나온 그 문서 하단에 보면 내가 정윤혜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혜를 뭐 이렇게 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이 문서가 정윤혜 씨의 인사 개입과 개인 비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발언했던 모 씨, 이 내용, 요 부분은 검은 마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 모 씨가 누군지 등 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을 풀어나가는 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찌됐든 이게 나온 공식 보고서이고 그런 만큼 적어도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찌라시를 종합한 건 아니다. 스스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예, 라면 예. 상자로 두 박스 정도가 현재 유출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슨 라면 박스 두 상자 분량의 찌라시 그 서류를 작성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박 대통령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상당히 입장을 빨리 내왔어요. 불과 사흘 만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는데 월요일 날 냈으니까 주말을 넘기면서 바로 지금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 상당히 다른 사안에 비해서 신속한데 그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일단 뭐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원치 않는 상황이 예, 발생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사건이 갖는 폭발성을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기 진화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수사에 또 가이드라인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 대통령께서 그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검찰에게 알리고 아마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보면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지금 배당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어떤 사안 같으면 예전의 경우에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로 많이 배당이 됐어요.
네.
형사부는 말 그대로 좀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형사 사건, 아주 그 시중에 조금 정치적인 사건에 비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품위나 좀 격조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건 위주로 수사를 많이 하는 데인데 이번에 보니까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 의미가 없는
예.
단순한 그 문건 유출 그 자체
예.
예, 여기에 그 아마 그 수사의 그 어떤 그 방향을
예예.
정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고요. 오늘 또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네. 그 이번 그 어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진상 규명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빠른 시일 안에 상설 특검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단행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운영위원회도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이번 국회가 지금 12월 9일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기국회가. 저는 이번 사건 나고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미 이 건에 대해서 1월 달에 연초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또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뭐 운영위원회를 열면은 당연히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하겠죠.
네, 출석할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 것이냐. 이거에 지금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지금 과반인가요?
예, 당연히 뭐 여당이 과반이고 예. 위원장도 역시 그 새누리당입니다.
예, 그럼 운영위원회는 뭐 12월 9일 안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글쎄, 저희들이 지금 예. 그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지금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이번 사건이 이게 터진 게 결국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간의 어떤 권력 암투가 이번에 불거진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왜 이번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야당에서 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뭐 구중 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정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예,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반드시 그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야당에 뭐 새로 들어온 제보 같은 거 없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알지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드리기 곤란한 건가요? 이번 사건 터지는 걸 보니까요. 마치 무슨 이게 뭐 임기 말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데 꼽아보니까 지금 만 2년이 안 됐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가 지금 2012년 12월 그때 18일인가 뭐 그때쯤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꼽아보면 선거 이후로도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건 원래 임기 말에 터지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과연 이 정권이
예.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그 정말 상황을 장악하고
예.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힘을 결집해 나가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아젠다 설정하고 뭐 이런 모든 국정 운영 능력에 있어서
예.
상당히 좀 그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 정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 우리 노 의원님께서는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아니,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이
예.
아, 사자방
예.
그 중에서 그 자원외교 국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예.
그 여야 원내 대표 간에 현재 물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예.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이 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정조사를 여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라도 더욱 더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 그 정부의 사건이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사자방 문제를 지금 확 덮어버렸거든요.
네.
이제 이 자원외교에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재의 문제를 또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 두 문제가 각축을 벌이는 이런 형국이 될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꽃놀이패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자원외교 국부유출 문제는
예.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입니다.
예.
우선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정권 실세와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도했습니다.
예.
또한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큰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때문에 여당에서조차도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요. 아까 그 우리가 이 정윤의 소위 게이트 뭐 이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정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어떤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자원 외교를 통한 국부 유출 문제는
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보다는 지난 한 달간 저희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사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예. 것들을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내므로 해서
예.
그 국정조사의 그 당위성을
예.
더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한 발언조차도 허위 증언이었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는 소위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모두가 공사가 자체 판단해서 한 것이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예.
라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예.
VIP 자원 외교가 MB의 취임 직후부터 정권 실세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원 외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직접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예. 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좀 미흡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뭐 검찰 수사나 특검 이런 데로 가겠죠?
네.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밝혀질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결국 최후에 기소 결국 검찰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국정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특검이 됐든 그 어떤 검찰이 됐든
예.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특검 지금 이제 제도화가 됐는데 법이 만들어졌죠. 시행이 됐는데 어떤 게 1호가 될지 이게 이 정윤의 게이트가 될지 아니면 이 사자방 문제가 될지 일단 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요. 본인이 그 뭐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무슨 정쟁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자방 문제를 정쟁으로 치부를 했어요.
예,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바로 예.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
사실 국가의 가용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년 예산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빼냈을 수 있는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든 미래 신성장 산업 동력, 즉 미래의 먹거리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했죠.
예.
그런데 4대강 22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
그냥 요즘 뭐 조조 하니까 그 22조가 어떤 돈인지 잘 몰라요.
예.
22조가 들어갔는데 수자원공사가 8조를 기체해서 썼습니다. 이 8조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요. 1년에 이자와 그 부채 관리 비용으로 해서 4%를 국가가 줍니다.
예.
8조에 4%면 3,200억입니다.
예.
그리고 원금도 갚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자만 갚아나갈 수 없으니까요.
예.
원금을 1년에 800억씩 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금 상환에.
예.
800억이라는 돈은 8조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3,200억하고
예.
원금 800억하고 합하면 4,000억 아닙니까?
예.
4,000억을
100년
내 100년을 갚아 나가야 갚는 게 8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어? 정말 그 이러한 그 4대강 그 예산도 그렇지만
예.
이 자원 개발로 인한 국부 유출은 더 심합니다.
예.
이미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 41조가 나갔어요.
그 자원
예, 예, 자원 개발 투자에 예. 그중에서 한 5조 정도 회수했고요.
예.
36조가 날라갔지요.
예.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향후 5년간 추가로 지불돼야 될 돈들이
예.
31조가 또 있습니다.
어허.
그 41조, 31조 하면 7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쿠르드 유전을 탐사 계약을 했습니다.
예.
탐사 계약을 할 때 소위 그 서명 보너스를 비롯한 뭐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SOC 건설을
예.
21억 달러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예,
그
예.
탐사권 확보의 대가로
예, 예.
21억 달러 뭐 발전소 뭐 변전소 공항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21억이 아니라 21억 달러.
21억 달러를
2조가 넘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거기서 세 개의 광구를 받았어요.
네.
하나는 저희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그 스위스 회사가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그 두 개 광구가 우리가 이제 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광구는 탐사 실패로 반납을 했고요. 또 하나의 광구가 내년 말로 관권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내년 말까지 우리가 이 아직까지 투자하지 못한 약 아마 한 4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4억 달러 정도. 그걸 또 투자해야 됩니다. SOC 건설에.
예, 예.
그러니까 한 푼도 못 건져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원래는 그 2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가 제가 이제 그 이라크 다녀오고 하면서 예. 상황도 알고 절대 송금 못하게 막고 그래가지고 그 석유공사가 송금 안 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예.
또 뭐 아주 대단하게 또 압박을 가해왔죠.
예, 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계약을 했죠.
예.
그 21억 달러를 이제 11억 2,500만 달러로 한 10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아하.
그거는 참 제 공이 큽니다.
예, 예.
제가 절대로 이라크 다녀왔더니 상황이 이렇지 않더라.
예, 예.
제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총리와 석유장관, 쿠르드
예.
자치정부의 총리와 석유장관을 다 만났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
예. 그러니까
절대 이거 송금해봐야 우리가 다 뜯길 수 있으니 제발 이거 송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주 간청하다시피 그리고 아주 그 강요하다시피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거나
예.
계속해서 주장을 왔거든요. 2008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거를.
예.
2008년 그 이제 MB가 2월 달 취임할 때 그
예.
당선자 시절에 했던 개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하. 제가 그해 연말부터 제가 절대로 그 계약대로 그 대금 지불하지 말라고 아주 요구를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해 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그 방산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산비 그쪽에 다 20조 이상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명박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제가 어려운데 정쟁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응? 4대강 지금 준공됐지 않습니까? 예. 아니 4대강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으면 아니 거기서 산업 연계 효과가 있습니까? 수출이 1달러라도 나옵니까? 고용이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 국가의 가용 재원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예.
저는 당시부터도 절대 4대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 정도 하고 그것이 성과가 좋고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 나머지 강도 해나갈 것이지 왜 4대강을 한꺼번에 하느냐. 제가 아주 그 강하게 뭐라고 했습니다만 정권적 차원에서 밀어붙인 거지요. 그러니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성장 동력이 지금 무너져버린 겁니다 지금.
예.
성장 잠재력도 거의 지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그러한 무리한 투자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꺾였다. 그 계기가 거기에 있다. 현재의 그 청년 실업 문제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그 가용 자원을 전부 4대강이든 해외 자원 개발이든 여기에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경제가 어려운데 정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느냐. 정말 뻔뻔스럽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이권에 지금 이제 조사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네.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대강 사업의 경우에 지금 매년 4천억 원씩 100년을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기치한 8조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차라리 보를 폭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죽하면 뭐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지금 문제를 따져볼 때,
예. 예. 뭐 홍수 피해를 줄인다고 했지만 상수 피해 지역 대부분은 뭐 상류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지.
예.
그 4대강 주변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 그리고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고 끝없는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4대강 그 보호 폭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예. 한번 그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게 저 비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낫다 폭파를 하는 게 그러면은 차라리 폭파를 하는 게 낫겠 군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원 외교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취임 직후부터 이 소위 실세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많이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네, 그 뭐 2월 달에 취임하고요.
네.
3월 달부터 소위 정부 내에는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예.
바깥에 또 민간으로 또 그 협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결국은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하는데 예, 당시에 그 정부에서는 그 지경부 장차관이 있을 거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이제 자원 개발 담당 비서관들이 있었겠죠.
예,
예. 예 그리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
예.
그리고 실무를 총괄한 박영준 전
예.
이제 그 차관 차장 예. 뭐 국무조정실 땐 차장을 했고요
예.
지경부 땐 차관을 했죠
예.
VIP 자원 외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예, 뭐 이분들이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주도한 투자가 지금 전체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자원개발 투자에 들어간 게 41조 3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게 31조에서 한 72조 그 대부분이 다 이분들이
예, 그 형식과 관계 없이
예.
사실상 모든 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는 관여했지만 또 그 형식적으로도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VIP 자원 외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특사가 예. 직접 가서 사인을 하고
예.
이제 그 총리가 가서 사인하고 이게 45건입니다.
아하.
이게 45건인데요. 예. 이 45건의 MOU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것이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그리고 외국의 VIP가 방한했을 때 체결한 MOU가 2건. 여기서 45건입니다. 결국 45건 중에서 MB 형제가 체결한 것이 39건, 한 9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요.
예, 이것은 뭐 본인들이 직접 사인한 거죠.
예.
해외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이 본인들이 사인한 이 MOU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회수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2조 이상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네.
계약에 의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45건 중에서 현재 의미 있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2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결되었고 철수했고 그렇습니다. 이 2건조차도 앞으로 정말 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 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라크 크루드 유전의
예.
탐사 사업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름대로 CEO 출신이잖아요. CEO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성을 안 따져보고 투자를 한 모양이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자원 공기업 3사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석유공사 그리고 가스공사 광물
예.
자원공사를 그 해외 자원 개발 3대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해외 투자를 했던 공기업 사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예.
어?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원 무슨 안보 뭐 그 그다음에 자주개발률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마다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예.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그 기관장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그만둬야죠. 할
예.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몰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올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하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 하베스트입니다.
네.
캐나다 하베스트를 그 해에 계약하지 않았으면 그 해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베스트사가 그 약점을 아니까 우리가 날은 원래 매입하기로 한 회사가 아닙니다. 하베스트의 자회사예요. 정유 부분 자회사. 그게 날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건 경제성 분석도 안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석유공사가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석유공사 사장은 그것을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인수다 이렇게
예.
판단해서 장관한테 직접 갔다는 거죠.
예.
최경환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최경환 장관이 인수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인수했다는 건데 이 날에 2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또 개발 뭐 탐사 이런 것도 아니고 공장입니다. 정유 공장. 정유 공장을 한 11억 달러에 인수해서 최근까지 설비 투자로 4억 3천만 달러를 부었고 운영 자금으로 또 한 6천억을 넣고 2조가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지지난 주인가요? 한 3주 전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200억에.
네.
아니 도대체 100분의 1입니다. 반토막 난 것도 억울한데 100토막이 나가지고 그중에 한 토막을 건진 거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나오는 것이 당시에는 경제성을 보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개발률, 자주개발률, 그다음에 자원 안보.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예.
아무튼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 자원환보 말은 좋은데요. 자원환보라는 게 결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생산이 돼야지 자원안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원환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제 석유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사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 광구라도 하나 제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면 중동의 어떤 시세의 흐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뭐 자원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광구를 파서 이게 나와야만 자원 안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광구에 대한 그 지분 투자나
예.
인수 조그만 경우는 뭐 인수도 합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사실 중에
예.
MB 정권에서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 26개 사업에 17조를 이렇게 투자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
현재까지 국내에 반입한 원유는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그 납득할 수 없는 빚만 많이 늘었어요. 아주 그 빚잔치 참 잘하시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외국 나가서 참 아주 뭐 기분 팍팍 쓰시고 뭐 아주 국제적으로는 아주 저 대접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웬 봉이 왔나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 국제적인 지금 뭐 글로벌 호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퇴임 이후에도 아주 외국을 아주 자주 나가신다 그래요.
네. 지금 네, 그렇고요.
외국에 가면 대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BBK 건이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자원외교를 보니까 그 CEO 출신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건설회사에서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 분이 BBK라고 하는 건 이제 신종 금융사업 아닙니까? 이제 금융사업에 발을 넓히기 위해서 그때 뛰어들었다가 결국 그 하나도 못 건지고 오히려 BBK 투자자들만 돈을 날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물론 본인은 뭐 자기가 주도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 그때도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한번 사업을 대규모로 망친 거고요. 지금 이번에는 아예 취임 전부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선자 신분으로서 공기업 같은 데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 투자를 하게 유도한 거 아니에요?
취임 전부터 아마 이 4대강과
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
예.
그렇지 않으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그 전격적으로 뭐 아주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취임 직, 하자마자 그냥 바로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외적으로는 그냥 그 4대강 사업,
예.
대운하냐 아니니 그것만 가지고 논란을 벌였었는데 예. 그래서 겨우 그 대우나 막아서 그래도 4대강 사업으로 22조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실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원 외교가 이게 훨씬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아, 예, 볼 네. 때는 이 양반은 대통령이라는 것, 대통령직, 네, 프레지던트십 이것을 개인 사업, 개인의 수익 사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주
예.
정말 그 끔찍한 상상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드러난 게 아까 자원 외교에서 날린 뭐 사실상 날린 뭐 돈이 지금 한 72조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에서 파악한 것만 이렇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인데 아마 총액 규모에서는
예.
그 정도 될 것이다.
예.
해외 자원 개발에 기 투자한 것.
예.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향후 투자해야 될 금액 합해서 저희들이 밝혀낸 것이 72조인데요.
예.
아마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향후 5년간에 추가로 투자할 금액이 31조 정도
예,
됐잖아요.
그거 포함된 겁니다.
예, 예. 아까 72조에서.
예, 예.
그러면 이 31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나요? 그 계약을 뭐 다시 조정한다든지 파기한다든지.
그거 어려울 겁니다.
예.
예.
법적으로 이미 사인을 한
예,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고를 사실상 탕진한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날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물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무슨 뭐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금품 수수 혐의 같은 게 드러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면 과연 이 부분 이렇게 국고를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네, 그 국회에서
예.
검찰총장이 그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예.
사기 사건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그 상임위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비리나 검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 사법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감사원이 당시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아마 형사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배임과 아마 직무유기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 혈세가 정말 이 정도의 그 천문학적인 규모로 그 낭비되고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 당시 뭐 이 경제 운용 책임자들 사법 처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 통치행위다 혹은 뭐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한 거다 정책 결정 사안이다 뭐 이래버린다라면 또
이런 거죠.
예.
잘 하려고 했는데
예.
잘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잘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죄는 없다.
예.
근데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또 처리는 또 안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친일파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과거 청산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지금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 아까 20조 이상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20조 이상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건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뭐 통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예, 다 들어간 것. 예, 다
예.
들어간 겁니다. 전력 강화 사업에 들어갔던
네.
돈들입니다.
지금 그 이 방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합동 수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네.
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매머드급인데 그러면은 일단 국정조사 대상에서 사자방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제외를 하는 건가요? 이 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검찰에서 본격적인 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또 국회가 지금 사자방하면 사대강 그 자원 외교 국부의 유출
예.
거기다 방산 비리 여기에 또 이번에 터져 나온 그 무슨 뭐 십상신지 그
예.
뭐 정윤회
게이트
게이트인지 뭐 이것까지 또 이렇게 나오 또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예.
이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마도 현실적으로 방산 비리 문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말이 많거든요.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또 잔챙이만 또 일부 치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제기되거든요.
글쎄요.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뭐 회고록을 쓰겠다라고 딱 한번 협박도 한번 슬쩍
예.
한번 하고 그것도 그 당시에 그 권력의 핵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뭐를 또 이렇게 의기투합하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이 사실 그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재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정당이었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혹시라도 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 우려가 아주 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각에 도는 소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 정윤회 씨 관련된 이 문제가 폭로가 된 게 결과적으로 이 사자방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여당 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MB 측의 반격이다. 그 지금 양태를 보면은 정윤회 게이트는 이번 정부의 문제고요. 사자방은 지난 정부의 문제고 그래서 네. 지금 양자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예, 장강의 진물이 안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형상이 되긴 됐습니다.
예.
뭐 그 배후에 그런 음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 문제야.
예,
뭐.
예. 그 형식 겉으로 드러나기는
예.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요. 하나 네. 또 좀 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서도 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원외교를 하면서 무슨 그 자원 안보라든지 자주개발률 뭐 이게 주된 근거였지 뭐 경제성 문제는 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사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들 이게 지금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업성은 잘 모르겠지만 뭐 감이 좋다든지 뭐 사업성은 잘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럼 공기업 이사회라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존재를 하느냐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정권 차원에서 예. 정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종용했기 때문에
예.
공기업 이사회는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결국 전문가는 배제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매뉴얼조차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
특히 석유공사가 메릴린치를 투자자문사로 선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죠.
예, 예.
그 MB의 집사로 알려졌던 청와대의 김백준 총무비서관 아들이 서울 지점장으로 있는 회사가 메릴린치였거든요.
예, 예.
당시에 그 최고 점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 석유공사가 투자한 16조 중에서 12조를 메릴린치가 자문했습니다.
예.
근데 메릴린치가 투자자문한 12조 중에 수입은 지금 6천억에 불과한 결국은 권력 실세가 개입된 그 부실 투자 자문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데 공기업의 이사회나 그 매뉴얼이 또 있었다 한들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는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밑바탕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면 청와대가 무슨 자원을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예. VIP 자원 외교를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 광물자원공사나 이런데 아니 도대체 부인의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가지고 이렇게 계약하고 오는데 어? 그럼 당신들이 다 쥐치다까리 하는데 이건 누가 추천한 거냐고 당신들이 추천했느냐고 자기들은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청와대는 도대체 어디서 알고서 이거를 투자한 거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이었었는데
예.
청와대의 그 임태희 비서실장 시절이었습니다.
예.
이제 국회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임 실장님은 지금 VIP 자원에게 외국 나가서 이렇게 막 대통령 광내고 다니고 국회 국내로 들어오면 국민들은 뭐 진짜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이 해외 자원외교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응? 어떤 근거로 이거 여기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배제된 것 같다.
네.
관련 공기업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라. 도대체 누구의 추천을 받고서 이것을 응? 계약을 한 겁니까? 이걸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임태희 비서실장 말이 뭐 해외 공관으로부터 이렇게 뭐 정보도 입수하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해외 공관 누굽니까? 해외 공관에 무슨 그렇게 자원 개발 탐사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무슨 뭐 그 교포들이 이렇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브로커예요.
예, 어? 그렇죠.
해외 자원 예. 개발은 이게 브로커의 세상이거든요.
예.
원래 이 브로커들이 국회도 많이 와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떠났어요, 국회를.
예.
국회에서는 이제 하도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다 아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베트남 무슨 항구에 아주 품질 좋은 유연탄이 10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국제 시세의 반값으로 주겠다. 아? 실어 가고 어? 국내에 와서 도착한 다음에 돈을 달라.
예.
아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예, 예.
이런 브로커들이 국회 주변에선 다 떠났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청와대하고 외교부 주변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이제 그러한 그 소위 그 정권의 실세들이 밀어붙였어요.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그리고 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 또 이 금융이라든지 이쪽은 정부에서 주는 특혜 규모가 많아요.
네.
그 저기 그 성공불융자라고 해가지고
네.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투명하고 어 그렇게 좀 공정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아니
그래 돈을 빌려갔는데 어 자기 하는 사업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얼마나 대단한 그 융자 조건입니까? 그런데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정치 권력이 주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저 브로커 양아치들에게 정권이 놀아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뭐 본인들이 또 뭐 공범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 양아치들이 또 정권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예.
아까 공기업 이사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여쭤보면은요. 이게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영을 참여한다 이러면 또 이제 종북 좌파다 뭐 빨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그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독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북구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이 공기업의 노동자 대표가 공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를 했다라면 과연 이런 게 가능했겠느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어떤 투자, 그것도 수십조를 투자를 할 때 노동자 대표가 경영 그 이사회에 참여를 했다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라면 뭐 언론을 향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죠. 민간 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 발언하고 하는
예.
것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저는 결국은 대통령과 정권 차원의 통치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뭐 사실 뭐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도 하나의 공기업인데 일종의 그렇잖아요. 근데 MBC가 요즘 경영하는 방식을 보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여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 견제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뭐 경영권이다, 인사권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그냥 말 못하고 다들 지금 뭐 정신과 치료받는 직원들도 많은 것 같고. 또 그 뭐 육아휴직이다 남잔데도요 뭐 육아휴직이다 뭐 이래가지고 남녀 가리지 않고 뭐 온갖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휴직들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아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 뭐 스트레스가 대단할 겁니다. 당시에 네. 그 석유공사 그 총무과 직원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이거 송금해 보면. 다 뜯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주장하고
예.
이거 송금은 절대 송금해서는 안 된다. 이거 송금해봤자 이거 다 국민 세금 날리는 거다.
예.
그러면 그 총무과 직원들 우에서 또 회사 방침은 송금하라고 그러고 국회에서는 송금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총무과 직원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제가 나중에 국정조사 들어가면
예.
그 밝힐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아무튼 그 관련 공기업의 그 비극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공기업 직원들한테 물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는데 그것도 그 위 때가리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네.
밑에 사람한테 물립니다. 책임을. 네.
뭐 공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임금삭감하고 또 뭐 정리해고하고 결국 그 피해는 오히려 공기업 직원들한테 다 가잖아요. 이미 저 네. 말아먹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네.
지금은 그 공기업 평가 실적 네.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자주개발률 목표 설정하고
예.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진짜 묻지마 투자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묻지마 철수입니다.
아,
철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철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기업 평가에서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정권 이 사이에 묻지마 투자했다가 지금 묻지마 철수입니다.
180도로 지금. 예. 아이고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또 노영민 의원님이랑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요.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